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11 사건의 주모자인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대해 이상적인 출발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 사살 작전 5주년을 맞는 2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작전에 나선 헬기 두 대 중 한 대가 은신처 도착 직후 추락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모두 걱정을 많이 했었다면서 좋은 소식은 완전한 추락이 아니었고 대원들이 헬기에서 탈출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헬기가 손상을 입은 게 나쁜 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최고의 헬기 조종사가 있었고 수차례 착륙 훈련도 했지만 덥고 막힌 공간에서 헬기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대원들은 헬기 두 대에 나눠 탄 뒤 빈라덴 은신처인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착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했지만 이후 대원들은 빈라덴을 사살한 뒤 40분 만에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작전에 대해 나는 논의 과정 초반부터 작전을 감행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역사 존중 등 4개 항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양국 관계는 역사 존중과 하나의 중국 원칙, 그리고 약속 이행, 대결 대신 협력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는 일본에 의해 왜곡됐다며 중국은 이웃이자 주요 경제협력국인 일본과 건전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 대변인도 이번 회담이 진솔하게 진행됐다며 최근 국제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접촉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등 양국 관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4년여 만입니다. 미국의 호화 유람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에 정박했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라인사가 운영하는 아도니아호는 2일 쿠바 수도 아바나항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아도니아호는 700명이 탑승객을 태우고 1일 미 남부 마이애미항을 출발했습니다. 카니발사의 아놀드 도날드 대표는 이번 출항으로 역사를 만들고 모두에게 더욱 긍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게 돼 회사로서 큰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의 배후라는 증거는 없다고 존 브래넌 미 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최근 발표한 9.11 테러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9.11 테러 사건의 배후일지 모른다는 의혹 제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브래넌 CIA 국장은 그러나 이를 미국 NBC 방송 시사 프로그램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해 의회 보고서에는 어떠한 확증도 조사도 없으며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그러면서 의회 조사단도 사우디 정부기관이나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자금 지원을 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없다는 분명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아울러 이번 의회 보고서는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배포가 금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글로벌 경기 후퇴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렌치 총리는 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회담에서 주요 7개국이 재정 투입과 구조 개혁 가속화 등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는 이 같은 결과물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의 대형 산불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불은 지난 2월에 시작됐으며 이후 13개의 지역으로 번지며 방대한 면적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인도 정부는 6,000명의 인력과 헬리콥터 등의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서는 등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산불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용의자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어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란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열쇠는 한반도 평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미흡하지만 기술적 진보는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황해도는 늦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어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란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로하니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핵개발 반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일 테헤란 사드 아바드 좀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지난 1962년 양국 수교 이후 한국 정상으로서 첫 이란 국빈 방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수교 후 54년 만에 첫 회담입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불용과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로하니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로하니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열쇠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란 측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변화를 원하고 있고 한반도나 중동에서 위험 무기와 핵무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나라이고 한국도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라며 54년간 양국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좋았고 지금의 양국 관계도 여러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은 오래전부터 북한과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어온 국가로 현재도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핵개발 반대 표명에 비록 북한의 핵 도발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한국 정상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데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을 수출하는 대가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란이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후원국 하나를 잃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1일 국영 이란 신문사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 개발에 희생양이 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란이 국제사회와 이룬 핵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하루속히 진정성을 갖고 협상 과정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이란 정상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협력 지침을 담은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양국관계 발전 비전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국 외교장관 회의와 양국 간 경제 공동위가 연례화돼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는데 큰 동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의지와 행동을 감안해 볼 때 당 대회 전후로 기습적인 추가 핵실험과 무수단 등 미사일의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와 대응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특별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는 지난달 28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이 당 대회에 앞서 핵실험을 강행할지 불확실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SLBM에 탑재된 북극성 1호 미사일의 추진 기술과 탄두 제작 기술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23일 동해에서 시험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3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공중에서 폭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세 조각으로 깨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당시 SLBM이 공중에서 폭발하기 전 단 분리도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지난 1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2000톤급 신포급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돼 3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이 SLBM은 관측선이 떠있는 곳까지도 날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SLBM이 최소 사거리인 300km 비행 거리에 훨씬 못 미치는 30여 킬로미터에 불과해 일부 기술적 진보는 있었지만 전력화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전력화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고 또 북한이 집중한다면 그 기간도 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식 입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SLBM 기술이 수중 사출과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SLBM 기술 수준과 관련해 한국 해군 대령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90% 이상 개발 완료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중에서 수면까지 밀어내는 콜드 런칭에 성공한 후 30km를 날아간 것을 봤을 때 솟구치는 능력과 엔진의 자체 추진력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문 국장은 하지만 이번 SLBM 시험 발사에 사용된 북극성 1호 미사일이 지난달 15일과 28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전력화에 이르기엔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도도 기능도 어느 정도 발휘했고 추진도 원하는 속도로 솟구쳐서 올라갔고 휘두르. 그런데 목표 지역까지 가는 데는 원거리는 실패했잖아요.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SLBM 들어가는 북극성도 같은 기술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추진 기술하고 탄두 기술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SLBM 시험 발사 다음 날 시험 발사에 대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 군당국과 미사일 기술자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SLB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결과를 과대포장해 선전할 수는 있겠지만 체제 특성상 김 제1위원장에게 허위 보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시스템상 김정은은 속일 수 없고 충분히 진전이 있다, 큰 진전이 있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고 그걸 이제 좀 포장해서 대성공이라고 이제 과대 포장해서 보도했을 수는 있죠.
김 연구위원은 SLBM 시험 발사 성공을 바라보는 한국과 북한의 기준이 달라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잇따라 공중폭발 등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미사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18일 쏜 두 발의 노동미사일 중 한 발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달 15일 태양절에 발사한 한 발이 공중폭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전에 쏜 무수단 미사일은 해안가에 추락했고 오후에 쏜 나머지 한 발은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가 북한이 사용하는 과격한 언어를 비판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것은 물론 비논리적이어서 논점을 흐리고 의사 전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정부 산하 아시아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의 콘스탄틴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24일 온라인 매체 뉴 이스턴 아울룩에 기고한 북한의 역선전 문구는 바뀔 때가 됐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이 기고문에서 북한의 과격한 선전 문구와 방식에 대해 1950년대에는 통했을지 모르고 북한 내부에서는 잘 작동할지 모르지만 해외 수용자들에겐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전혀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적 표현과는 거리가 먼 언어와 격양된 단어 사용은 메시지의 기본 의미 전달마저도 방해한다면서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던 발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불바다란 단어가 본질을 잊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북한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위협한다는 이미지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외교 성명에 사용되는 요즘 시대 언어는 변하고 있고 균형이 잡혀 있다면서 북한의 스타일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쾌감과 자극을 유발하는 북한의 수사가 외교 문화에 뒤처진 나라로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선전 방식이 가진 문제점으로 불투명성을 꼽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현송월 모란봉 악단장에 대한 처형설이 불거졌을 당시 북한은 해당 사실을 숨길 게 아니라 즉시 텔레비전을 통해 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문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사실을 부정할 때 왜 그게 거짓인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인 비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북한이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있다는 인식만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언어 표현이 공격적이 아니라고 해서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적대적인 의도를 줄이고 합의를 이루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면서 언어의 변화를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홍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운 일이지만 중립적인 사람들이 마음을 얻는 전투에선 승리를 보장한다면서 선전 방식의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와 관련한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16년 연속 특별 우려국 지정을 건의한 것인데요. 정권의 탄압으로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일 발표한 2016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등 17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 우려국은 국민의 종교자유를 조직적,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비록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북한에는 종교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이자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며 종교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 고문, 구금, 심지어 처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로버트 조지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we're deeply gravely concerned about the victims, the persecuted victims, and there are many, many, many of them.
조지 위원장은 북한 당국에 의해 종교 박해를 당하는 수많은 북한인들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우려한다며 북한의 종교 박해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위원장은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government in North Korea reserves its most severe persecution for Christians, although the regime is hostile really to all organized religion. Christians believe.
조지 위원장은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고 있다며 전도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류한 북한 기독교인들은 구금돼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처형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도 2015년 2월에서 2016년 2월 기간 중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과 관련해 특히 북한 정부에 의한 기독교 박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을 수감해서 강제 노동과 처형을 하는 것은 물론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국적의 성직자들을 구금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2015년 초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 2015년 3월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들의 억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우려하며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면서 선교사들과 접촉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가할 경우 본국 송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6월 중국 옌벤에서 중국군인이 국경을 넘는 탈북자를 사살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에 연루된 북한 개인과 단체를 겨냥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So we call for a follow-up UN inquiry within 5 years to track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s 2014 report.
조지 위원장은 이밖에 제안 사항으로 미국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UN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COI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과 종교 자유 문제를 다루며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에서 종교 자유를 개선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완전히 이행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정기적으로 촉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목한 특별 우려국은 모두 17개 국가입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올해 건의 내용에 따라 미 국무부는 4월 15일 북한, 중국, 미얀마, 이란, 수단 등 9개 국가를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하고 처음으로 타지키스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2001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13회 북한 자유주간이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의 공동준비위원장인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의 노시찬 기자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과 탈북자들에게 이 주간은 어떤 행사가 되겠습니까?
예, 저희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 인권 단체들의 단체들은 한결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서 고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고향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연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물론 북한 인권 민주화 운동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지만 북한 자유주간은 일주일 동안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주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열린 6번째 행사였는데요. 올해 행사의 주제는 무엇이고요? 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올해 행사는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정은 정권 붕괴를 촉진하기 위한 데 초점이 모아졌고요. 다음으로는 김정은 정권 붕괴 후 탈북자들의 역할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중점적으로는 탈북민들이 북한 현 정권 붕괴 이후에 탈북민들의 역할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집중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아직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지 않았는데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네.
언제 내일이라도 김정은 정권이 붕괴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통일은 정말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비해서 탈북자들이 각각의 역할 또 단체들의 역할을 짚어보는 데 이제 의미를 뒀습니다. 그 어떤 탈북자분들도 다 그런 같은이라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자란 고장에 가서 내가 살던 동네, 네 군 여기에서 대한민국 체제,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을 설파한 것이 곧 향후 우리들의 의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네. 특히 올해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제재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리고 이 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김정은 정권 붕괴에 초점을 맞춘 우리 탈북민들의 활동이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나 군 간부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의미도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할 때 그냥 과거처럼 그냥 기존의 언론사들의 그 저희들의 활동이 소개되기를 바란 게 아니고요. 일부러 대북 방송 매체들과 민간 방송 매체들과 또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서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진행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예, 북한 주민들이 아직은 뭐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요.
네.
기존에 저희들이 뭐 한 열흘 정도 행사 끝난 이후에 혹은 보름 정도 되면 북한 주민들이 저희들의 활동 소식을 다 알고 있고 또 탈북민들이 주역이 돼서 북한 자유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를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9일과 30일 날에 북한 당국이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뭐 늘 하던 방법이죠. 뭐 탈북자들 쓰레기들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의 반응이다라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그 참석자들의 반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 같은 것은 어땠습니까?
기존 북한 대사관보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수잔스월티 대회장이나 또 탈북 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로는 일단 탈북자들이 이 행사를 우리가 주역이 돼서 한다. 그리고 NGO단체의 특징상 뭐 정부에 크게 기대지 않는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단체는 뭐 100만 원, 어떤 분들은 또 300만 원, 또 만 원, 10만 원 이렇게 모아진 돈이 1,800만 원이 됐고요.
네.
이것으로써 저희들이 북한 자주 전기간 행사를 치렀는데 NGO단체들의 특징 그리고 탈북민들의 요리가 잘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국내 언론 매체들에서 거의 350건에 가까운 기사들이 혹은 사진들이 이제 올랐는데요.
아, 네.
이를 두고 국내 언론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탈북민들의 북한 자유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있고 동행자로서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모두 북한 주민들에게 전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의 진행은 잘 됐습니까? 혹시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저희들이 첫날에 살짝 좀 조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북한 자유주간 기간 동안에 기존에 1시간 방송에서 3시간 반으로 방송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내용, 거의 전 기간의 행사들을 저희들이 다 현장 업무를 가지고요. 대북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귀를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이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도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대회에 공동 준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탈북자로서 네.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네,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 주제를 정하면서 분명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라는 희망을 안겨줬고요. 그리고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나 군 간부들에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편에 서겠냐, 독재자. 아니면 인민의 편에 서서 정말 역사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길을 찾겠냐.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 번 줬기 때문에, 반복했기 때문에 북한의 당 간부들이 혹은 군 간부들이 이런 저희들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김정은 독재의 하수인도 저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네. 김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제 막을 내린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와 관련해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담의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가 올해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미량 영양소를 대폭 확대 지원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두유 제조에 필요한 메주콩 80톤도 최근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의 수잔 리치 대표는 북한에 지원하는 미량 영양소를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날 미량 영양소 720만 포가 도착했어요. 미량 영양소 그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많이 보내는 거죠. 아무래도 그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예방하려면은 어린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단 임산모들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리치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미량 영양소 각 360만 포씩 총 720만 포를 지원했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스프링클스로 불리는 미량 영양소는 밥이나 다른 음식 위에 뿌려 먹는 영양가루로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경우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프링클스는 강원도 원산과 평안남도 남포진료소 등에 보내져 어린이와 임산부에 제공됩니다. 리치 대표는 스프링클스 외에 올해 메주콩 200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80톤이 최근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주콩 80톤이 4월 10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오타와에서 대련에서 남포항. 80톤은 4월 10일 날 도착했고 120톤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이 콩은 남포시와 형제산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으로 보내져 퍼스트 스텝스가 지원한 바이타고트와 바이타카우라는 특수기계로 두유로 가공됩니다. 생산된 두유는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개 타가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됩니다. 리치 대표는 5월 중 방북해 지원한 미량 영양소와 두유가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를 지원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스프링클스도 지원해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최근 열린 국제무역박람회 북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주로 건강보조식품을 선보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 베트남 국제무역박람회에 북한 업체 두 곳이 참가했다고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가 밝혔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 행사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합전시회로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열렸습니다. 전시관 565개가 차려진 이번 행사에서 북한 측에서는 명신 일반무역회사와 토성제약회사가 2개 전시관을 임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87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명신 일반무역회사 전시관에서는 홍삼차와 인삼, 절평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 토성제약회사는 우황청심원과 송이버섯 등을 전시하는 등 두 회사는 주로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트라는 무역 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업체들이 수출 상담보다는 현지 판매에 주력했다면서 두 업체의 제품들이 현지 참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업체들은 지난 2013년부터 베트남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북한과 베트남의 상호 교역은 미미한 편입니다. 코트라 집계에 따르면 두 나라의 교역액은 2012년에 1,500만 달러, 2013년에 1,240만 달러, 그리고 2014년에 800만 달러 등으로 줄곧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베트남으로부터 주로 농산물이나 화학약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트라는 또 2015년 말 현재 북한이 베트남 내 5개 사업에 120만 달러를 투자했다며 이 가운데 식당이 4곳, 건강식품 유통업체가 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가 6.25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한 미국인 여기자를 5월에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여기자는 한국 전쟁에 관한 보도로 여성 최초로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29일 한국전쟁 종군 기자인 미국인 마거릿 히긴스 기자를 5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도자료에서 히긴스 기자가 취재기간의 대부분을 최전선에서 보내며 6.25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고 늘 종군 기자의 사명감으로 현장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2010년에는 최고 훈장의 하나인 수교 훈장 흥인장을 히긴스 기자에게 수여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의 참상과 한국이 당면한 국가 생존의 어려움을 전 세계에 알린 용기와 공로를 인정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훈장은 1966년에 별세한 히긴스 기자를 대신해서 딸인 린다 벤더블릿 씨가 한국을 방문해 대신 수상했습니다. 히긴스 기자는 북한군의 기습 남침 이틀 후인 6월 27일 서울에 파견됐습니다. 미국의 뉴욕 헤럴드 트리뷴 신문 극동 특파원이었던 그는 6월 28일 한강 인도교 폭파, 서울 함락,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의 한강 방어선 시찰 등 한국전쟁 주요 사건들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미군 장성이 여성인 그의 안전을 이유로 일본으로 강제 추방시켰고 히긴스 기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상급자인 맥아더 사령관에게 호소해서 종군 취재를 허가받았습니다. 최전방으로 복귀한 히긴스 기자는 미군과 한국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는 과정을 취재했고 특히 한국 해병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통영 상륙작전을 묘사하면서 한국 해병대의 별칭을 짓게 됩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널리 인용되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표현을 기사에 쓴 것입니다. 이후 1950년 9월 15일 히긴스 기자는 인천 상륙작전을 종군 취재했고 이때 송구한 기사로 국제보도부문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퓰리처상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상으로 여성이 이 상을 받은 건 히긴스 기자가 처음입니다. 히긴스 기자는 1950년 11월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미 해병대가 12만 명의 중공군에 맞섰던 장진호 전투도 취재하는 등 한국전 개전 초기 6개월간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자유를 위한 희생이라는 천쪽 분량의 한국전쟁 기록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히긴스 기자는 1966년 베트남 전쟁을 취재하다 풍토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2016년 이달에 6.25 전쟁 영웅으로 히긴스 기자 외에 13명을 선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시각은 일반 미국인들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큰 위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또 북한을 생각할 때 연상되는 단어로 인권과 위협, 가난을 꼽았습니다. 최재영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OA는 최근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워싱턴의 미국 연방정부와 비정부기구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북한의 핵 위협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계획이 미국의 안보에 미약한 위협이거나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디에고 로페즈 씨입니다.
North Korea is a minor threat to the US because they have the capability to attack us and their rhetoric has been very threatening, but they are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공격은 정권의 파괴를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행하지는 못할 겁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이런 태도는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북한 핵 계획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는 설문조사에 응한 대학생 절반가량이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은 그러나 63%가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여긴다고 답했고 47%는 핵탄두가 장착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절대 다수인 83%가 북한 핵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군의 한국 주둔에 찬성했습니다. 미 하원 테리 세웨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카를로스 미카메스 씨의 말입니다.
South Korea is a valuable ally. And they cannot defend themselves efficiently against the irrational threat that is currently coming from North Korea. So therefore, we should just keep U.S. troops.
한국은 소중한 동맹국이고 북한의 비이성적인 위협에 맞서 독자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합니다.
학생들은 84%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55%의 응답자들은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은 제재보다 협상을 선호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제재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20%, 협상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60%에 달했습니다. 나머지는 선박 검색과 제한적 타격, 북한 침공을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로 인권, 위협, 가난을 꼽았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안전만 보장된다면 북한의 정치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다며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적국으로 러시아를 꼽았습니다. 북한은 중국, 이란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꼽았고 북핵 문제는 중국의 부상과 기후변화에 이어 4위였습니다. VOA 뉴스 최지영 인턴 기자입니다.
4월 마지막 주는 북한 자유주간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북한 인권과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마련한 사진전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이 담겨있는 40점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기서는 애육원인데 어린 아가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피부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하는.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미국의 대표적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지난 2004년 선포한 이래로 매년 기념하고 있는 북한자유주간입니다. 북한자유주간에는 다양한 토론회나 관련 문화 행사들을 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올해 북한 자유주간에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탈북 여성단체인 뉴코리아 여성연합에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광화문 등지에서 북한 주민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사진전을 열었는데요. 이 사진전을 주최한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입니다.
저희가 북한 자유주간 행사 13회를 맞이하면서 저희 단체에서 지금 매일매일 지금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사진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후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의 말로서 또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실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사진에 담아서 저희가 그렇다고 사진을 꾸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통해서 또 전시라는 걸 통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또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 전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사진전에는 40장의 사진이 전시돼 있는데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북한이라고 하게 되면 상류층들, 평양이라는 북한하고 또 일반 주민들이 살아가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모습은 저희가 담을 수 없었지만은 일반 주민들이 살아가는 이게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구걸을 하는 거, 그다음 학교 마당에서 그냥 자유롭게 뛰어노는 학생인데 축구공이 지금 다 해지고 신발이 다 헤어진 이런 학생들 모습도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시장에 나와 또는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여성들의 모습, 이것이 그냥 일상, 북한 주민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자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아 참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이런 생활을 하는데, 북한 내에 지금 연락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꽤 됩니다. 거의 뭐 100% 탈북민에서 절반 이상 가까이가 남겨져 있는 가족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또 전화통화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일상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대한민국 실상을 알리는 것인데, 거꾸로 우리가 북한의 실상 다시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사진으로 정말 아주 어렵고 힘들게 대한민국으로 사진으로 담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전시회장에서 열린 사진전이 아닌 야외에서 열렸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대부분 행인들입니다.
우리 처음 보는 사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고요. 아주 다양한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많이 국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람객들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특히 어린 아이들이 너무 못 먹고 이렇게 병들고, 그러니까 같은 동포로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어려서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살기 어려운 건지 잘 알아요.
저희 정도면 한 50년.
시골에서 많이 찍은 사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은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런 어린이들과 아픈 모습이라든지 서민들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는 관람객들도 있습니다.
이란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무거운 숙제죠.
같은 동포기 때문에 유면할 수 없고 북한 실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고, 지원이나 대북 협력이나 뭐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진전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잘 알리는 것도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문제가 가족이 하나 되는 문제라던가 친구가 하나 되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나와 가까운 문제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전을 주최한 뉴코리아 여성연합 회원들을 비롯한 여러 탈북민들도 이번 사진전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너무나도 실감이 있었고 오히려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어디에도 말 안 하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통일이 된 이후에도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참여도도 높았고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 관심도 커지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새로운 교류도 다지고 또 그다음 단합도 하고 그리고 뭐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이런 그 기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제13회 북한 자유주간은 끝났지만 뉴코리아 여성연합에서는 앞으로도 매월 이 사진전을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입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자유주간 행사 4월 25일 월요일부터 지금 일주일간 이 사진 전시회는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 뉴코리아 여성연합에서 지금 뭐 광화문이나 또는 그 서울 곳곳에서 이 사진 전시회를 매월 뭐 한 5일, 10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저희가 꾸준히 전시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지금 만들어가지고 첫 행사가 지금 자유주간 행사인데 아마 이후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사진 전시회는 저희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황해도에는 늦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최저 17도, 최고 18도, 남포 최저 15도에서 최고 18도, 신의주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16도, 강계 최저 15도, 최고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주 최저 12도, 최고 13도, 개성 최저 13도, 최고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1도, 최고 15도, 해산 최저 12도, 최고 18도, 풍산 최저 8도, 최고 12도, 원산 최저 11도, 최고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청진 최저기온은 7도, 최고 13도, 선봉 최저 6도, 최고 12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 남북도와 함경 남북도에는 가끔 비가 오다가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나 동해 북부 먼 바다는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5월 3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사건의 주모자인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에 대해 이상적인 출발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빈라덴 사살 작전 5주년을 맞는 2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작전에 나선 헬기 두 대 중 한 대가 은시처 도착 직후 추락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모두 걱정을 많이 했었다면서 좋은 소식은 완전한 추락이 아니었고 대원들이 헬기에서 탈출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헬기가 손상을 입은 게 나쁜 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최고의 헬기 조종사가 있었고 수차례 착륙 훈련도 했지만 덥고 막힌 공간에서 헬기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대원들은 헬기 두 대에 나눠탄 뒤 빈라덴 은신처인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착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했지만 이후 대원들은 빈라덴을 사살한 뒤 40분 만에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역사 존중 등 4개 항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양국 관계는 역사 존중과 하나의 중국 원칙 그리고 약속 이행, 대결 대신 협력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는 일본에 의해 왜곡됐다며 중국은 이웃이자 주요 경제협력국인 일본과 건전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 대변인도 이번 회담이 진솔하게 진행됐다며 최근 국제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접촉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등 양국 관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호화 유람선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에 정박했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라인사가 운영하는 아도니아호는 2일 쿠바 수도 아바나 항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아도니아호는 700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1일 미 남부 마이애미 항을 출발했습니다. 카니발사의 아놀드 도널드 대표는 이번 출항으로 역사를 만들고 모두에게 더욱 긍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게 돼 회사로서 큰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쿠바 당국은 여객선 운항 재개 결정에 앞서 쿠바 태생 미국인의 여객선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의 배후라는 증거는 없다고 존 브래넌 미 정보국 CIA 국장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최근 발표한 9.11 테러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9.11 테러 사건의 배후일지 모른다는 의혹 제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브래넌 CIA 국장은 그러나 1일 미국 N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해 의회 보고서에는 어떠한 확증도 조사도 없으며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그러면서 의회 조사단도 사우디 정부기관이나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자금 지원을 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없다는 분명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북한 문제 등에 대비해 일본의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를 증강 배치합니다. 공군 전문 매체인 에어포스 타임스는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공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특수전용 C-22 오스프리 10대가 요코다 미군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일본 외교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태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일 방콕에서 메콩강 유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사회 기반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해 3년간 7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글로벌 경기 후퇴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렌치 총리는 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회담에서 주요 7개국이 재정 투입과 구조개혁 가속화 등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는 이 같은 결과물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원유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테러와 난민 문제로 인해 자원 보유국들이 고통받고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